이사야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13장과 14장, 이사야서 13장과 14장에서 저희들은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은 지긋지긋하게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이제 13장부터 시작해서 18장에 이르기까지 그 모압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관한 경고, 하나님의 예언의 이야기가 18장까지 전개가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15장과 16장 두 장에 걸쳐서는 모압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바벨론처럼 두 장에 걸쳐서 모압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 혹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의 후손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어요.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이 조카가 살던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였고 그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에 멸망을 당하고 다 무너지고 말지요. 그때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롯의 가족이 도망을 가다가 롯의 아내는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아유 그놈의 오지랖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다. 그런 이야기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알로 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소알로 정착을 했을 때에 이 두 딸과 롯이 갔는데 아들은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아들이 없으면 가문이 멸망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술 취해 있는 동안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큰 딸을 통해서 아들 하나 낳고 둘째 딸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를 낳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는 모압이고 또 하나는 벤암미예요. 벤암미라고 하는 이제 아들이 태어나는데 모압의 아들의 그 후손들, 모압의 후손들이 나라를 세우게 되고 하나의 족속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모압 족속입니다. 그리고 벤암미라고 하는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아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족속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 족속을 암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냥 지도를 먼저 놓고 생각을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타나는 특별히 네 개의 나라, 네 개의 족속은 여러분들이 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와일레스를 쓰니까 이럴 땐 참 편해요. 일부 땐 그렇게 못했는데 여기에 저 이 색깔은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니리끼리한 이 색깔. 이 색깔로 되어 있는 데가 에돔이라는 곳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 위에가 모압이고 그 다음에는 암몬 그리고 저 위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밑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사해바다고 저 위는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날에는 어느 나라와 같은가 하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같아요. 오늘날에 현대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에돔 땅부터 차지해서 모압, 암몬 그리고 저 위에 아람의 일부분까지 차지하는 곳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무튼 이 요압의 그러니까 모압에 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라고 되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모압에 대한 경고인데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죠. 그런데 1절은 이 모압에 관한 이야기, 모압에 관해서 예언하는 그 경고의 이야기의 서론과 같아요. 1절 자체가. 그리고 특별히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야기의 서론이 1절입니다. 뭐라고 시작을 해요? 모압에 관한 경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이 일반적으로 기원전이에요. BC예요. 기원전 13세기 이전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고학이 발달을 하고 계속해서 발굴을 하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맞다로 증명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발굴을 하면서 그 이전에 이야기들이 발굴이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민수기 같은 경우에도 모압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근데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은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기원전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는 게 민수기예요. 근데 거기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그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조카 후손들이니까 혈통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신정 국가로 이제 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모압이 마치 도구처럼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말 정말 괴롭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의 역사 말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압의 이야기를 역사를 우리가 몇 가지만을 살펴보면 아 그게 모압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사건은 어떤 건가 하면은요 발락이에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고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앞에 자막을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요. 발락의 방해와 발람의 저주입니다. 이것은 어디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민수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광야 40년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을 돌아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다시 요단강 동편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태영 형제 죄송하지만 아까 맨 앞에 지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그 광야길을 광야면은 이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밑에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여기가 가나안이니까 가나안으로 직접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동쪽으로 가게 하셔서 모압을 지나서 이쪽에 여기가 여리고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강, 즉 요단강을 여기서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에 모압이 반대를 해요. 그냥 반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야 내가 부탁이 있다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러면서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저주가 돼요 안 돼요? 결론은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를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모압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정복전쟁이 마치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로 들어가죠. 사사기에 이제 들어가면 모압의 왕이 그때 당시에 모압의 왕의 이름이 에글론입니다. 그 다음 자막 보여주세요.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이요 여리고를 침공을 합니다. 여리고를 침공을 해서 무려 18년 동안 압제를 합니다. 그게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그 모압을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실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 하면 다윗 시절입니다. 다윗 시절에는 다윗이 모압을 정복을 해요. 모압을 정복을 해가지고 그 모압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는 마치 종처럼 부려요. 종처럼 그렇게 부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여러 번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북쪽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 남쪽을 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왕들 중에 제일 유명한 왕이 있어요. 북쪽의 왕 중에 제일 유명한 왕이 누군가 하면 아합입니다. 근데 아합은 정말 못된 왕이거든요. 다윗이 좋은 왕의 대표라고 한다면 제일 못된 왕의 대표는 아합이에요. 근데 이 아합이 못되기는 했지만 아합이 통치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그래도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즉 아합 왕이 모압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모압이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반역을 일으키는 왕의 이름이 메사예요. 그 모압의 왕 이름이 메사인데 이 메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정복을 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금방 또다시 정복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니네가 감히 우리한테 정복을 해? 반역을 해?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압 사람들이 마시는 물 있죠. 우물물. 그 우물물들을 다 메꿔버려요. 다 메꿔버리고 나무를 다 잘라버리는 정말 좀 아픈 짓을 해요. 이게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고고학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건데요. 1868년에 디본이라고 하는 지금의 그 시리아 땅에 있는 어느 도시인데요. 거기서 비석 하나를 찾아내요. 비석 하나를 찾아내는데 그 비석의 기록 가운데 이 모압 왕 메사의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모압 왕 메사의 이름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낮춰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가끔씩 잊어버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왕 이름을 다 못 외우잖아요. 그 중에 그냥 그런 왕이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잘 등장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그 비석에 등장을 해요. 오므리 왕. 권사님은 기억하시죠? 야, 옆에서 끄덕끄덕 하시는데. 자, 아시는 분들은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십시오. 예, 모르는데 아는 척 하지 마시고 그 오므리라고 하는 왕 이름이 그 메사 왕의 비석에 등장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역사가 성경에서 되어진 역사가 그대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모압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갈게요. 제가 배경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되는 단어는 하룻밤입니다. 하룻밤에 그냥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런 일이 우리한테 어떻게 있어? 전혀 꿈도 못 꿨던 일이 바로 이 모압에 일어난 거예요. 하룻밤에 멸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과 기르가 나오는데 알은 무슨 달걀알, 오리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AR이에요. 이게 도시 이름이에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에 이 모압 땅에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크게 점 찍혀져 있는 게 길, curl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curl이라고 하는 K-I-R이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땅이고 그리고 그 위에 AR인데 거기는 이렇게 question mark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두 도시가 하룻밤에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급하게 멸망을 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왜 두 도시만을 이야기를 했을까? 두 도시만 멸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압 전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1절이 서론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기르가 망할 것이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망하다라고 하는 단어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사야서 6장에서 썼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사야서 6장을 그러면 봐야 되겠죠. 이사야서 6장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이사야가 성전에 있다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사야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화로다 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망하다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가 똑같이 지금 15장에서 쓰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야, 큰일 났다, 내가 죽게 됐다, 내가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은 안타까움이죠. 그 똑같은 단어를 모압에게 지금 사용을 하는 거예요. 모압이 알이 하룻밤에 망하고 기르가 하룻밤에 망한다라고 하는 이 망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아유 쌤통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 너 망하게 생겼어. 6장에서 어떻게 내가 망하게 생겼어. 그것처럼 15장에 어떻게 너 망하게 생겼어 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 즉 이사야의 마음은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1절에서 모압이 알과 기르를 이야기하면서 전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또 이사야가 동정심을 가지고 안타까워한다는 말이 2절부터 시작해서 9절 사이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이 서론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압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요,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울다, 통곡하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압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은 바잇과 본당,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라고 했어요. 자, 산당에 올라가서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곁길로 잠깐만 나갈게요. 디본이라고 이야기했죠. 디본 산당이라고 했는데 이 디본은 어느 곳인가 하면은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땅이요, 갓집바 땅이에요. 여러분 갓집바 그러면은 아 우리 권사님은 응 그러셨는데 뭐 쑥갓이요, 뭐 갓김치요 또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 이 갓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있는데 열두 지파 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땅을 먼저 할애받은 지파가 2.5지파가 있어요. 두 지파 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래 허락해 줄게. 그러나 이 전쟁에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지파가 누군가 하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는 반만.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 므낫세는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므낫세 반이 이름이 아니에요. 므낫세의 절반이에요. 근데 그 갓지파 땅 안에 디본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 디본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본 갓이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갓지파에 있는 디본 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산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 사람들이 그 산당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운다예요. 왜 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모압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모압이 급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 모압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우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해요. 근데 산당에서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2절 말씀 보세요.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한다. 느보와 메드바는 이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높은 산지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느보는 어떤 산이에요? 모세가 죽은 산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모압을 정복을 하고 모압의 그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 하나님 나도 저기 가고 싶은데 근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 느보산에서 죽었다. 즉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산에 올라가서 죽었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에 가서도 이 모압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에 가도 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산을 쳐다봐도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우는 모습이 아주 그냥 우아하게 우는 게 아니에요.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찍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오늘 2절의 끝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의 머리카락이 잘리고 수염이 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머리카락이 잘리고 수염이 깎여지는 것, 잘려지는 것은 수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수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때 살아보지는 않아서 모르지만 역사를 통해서 배웠지요.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혹은 조선을 강제적으로 점령하고 있을 때 민족 말살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창씨개명. 그래서 성씨를 다 바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남자들 상투를 잘랐습니다. 상투는 남자들에게 있어서 조선 남자애들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이었습니다. 근데 억지로 끌려가서 아 물론 자발적으로 자른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손 비비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른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조선 남자라고 한다면 상투로 자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잘렸을 때 그들은 마치 나라를 잃은 것처럼 통곡하면서 울었던 겁니다. 그게 창피한 것이었어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 초반부에 가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때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암몬이라고 했던 나라 기억하시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죽었어요. 근데 이 암몬 왕은요, 사실 다윗을 한번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 죽으니까 죽고 그의 아들이 이름이 하눈인데 하눈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축하 사절단을 보냈더니 이 젊은 왕 하눈이 이거 다윗이 보낸 놈들이야? 이거는 제가 조금 보탠 말이에요. 다윗이 보낸 놈들이야 그러면서 수치를 줍니다. 수치를 주는 일이 뭐냐면 그 옷자락이 길잖아요. 당신이 이게 포대자루 같은 옷을 입었으니까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옷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수염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쫓아내듯이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사신들이 자기들과 같이 갔던 종들을 먼저 다윗에게 보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이제 나라로 들어갈 때에 다윗이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 요단강 건너서 있는 성읍에 들어가 있어라. 언제까지? 수염이 자랄 때까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옷이야 잘려진 옷이면 다른 사람 옷을 빌려서라도 입으면 수치는 가릴 수 있지만 수염은요? 시간이 가야 길러질 거 아니에요. 수염 없는 모습으로 이 신하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를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윗은 지혜를 베풀고 그 성읍에서 머물러 있다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염이 잘린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예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모압이 산당에 가서 울고 산에 가서 우는 그 모습은 우아하게 우는 모습이 아니에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눈물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눈물이에요. 그런데 우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3절 말씀 보세요.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인다 그랬어요. 왜 굵은 배를 입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굵은 배를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슬픔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3절 후반부에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지붕에서도 거기서도 운다라고 통곡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네 군데를 이야기하고 있죠. 산당에서 산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지붕에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나라가 슬픔에 젖어 있는 거예요. 왜 슬픔에 젖어 있고 왜 운다고요?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국의 드라마 사극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왕이 죽으면 내시가 왕이 평소에 입던 옷을 들고 그 지붕에 올라가서 막 흔들면서 하는 얘기 있죠. 여러분 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도 빨리 얘기를 해서 잘 못 들을 때가 많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딱 붙잡고요. 상의복! 상의복! 그러면서 세 번을 해요. 상의복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죽으면 혼이 떠났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가는 거예요. 왕궁에서 혼이 임금의 왕이 막 가니까 상의복 그러면서 왕이시여 다시 돌아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다시 돌아오시옵소서. 그리고 왕후가 죽으면 상의복이라고 한 거래요. 왕후가 죽으면 중궁복 그러면서 소리를 다시 돌아오라고. 초혼 행위예요. 혼을 부르는 행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런데 내시가 올라가서 이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왕이 죽었다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궁녀들이 혹은 신하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잘 됐다 이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날처럼 뭐 이 카톡이 발달한 게 아니니까 그게 이제 한양에 전파가 되어지고 경기도에 전파가 되어지고 남쪽으로는 제주도로 북쪽으로는 함경도까지 퍼져나갈 것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소식이 전달되어지잖아요. 그 소식이 전달되어지면 그냥 장터에서나 집에서나 소식을 듣자마자 땅바닥에 꿇어앉아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상상하시면 돼요. 지금 산당에서 산에서 거리에서 지붕에서 우는 그 모습은 모압의 전국에서 방방곡곡에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제가 다시 반복해요. 왜 운다고요?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모압의 상태를 놓고 선지자가 안타까워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My heart cries out for Moab. 내가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심정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사야가 모압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 그래 모압에게는 진노하지 않을게 이런 거는 아니에요. 죄를 지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잖아요. 흔히들 많이 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사야는 모압에서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경고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달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그냥 아이 뭐 안 됐다 불쌍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내가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마음이 My heart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갈기갈기 찢어지는 모습으로 부르짖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왜 이사야는 모압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모습으로 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5절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루히스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울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루히스라고 하는 도시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거죠. 그리로 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면서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퓰리처상을 받았던 사진이에요. 월남전. 월남전 때 퓰리처상을 받았던 그 사진. 뭔지 아시죠? 소녀. 그 아이가 뭐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했는데 5살, 6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느 마을에 공습이 돼서 그냥 쑥대밭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막 도망을 갑니다. 어떤 꼬마아이는 미군 병사의 품 안에 앉아있는데 그 가운데 정중앙에 물론 사진 각도를 그렇게 일부러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중앙에 여자아이 하나가 아무것도 입지 못한 채 그냥 벌거벗은 채 나왔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은 훗날에 유엔의 평화 친선 대사도 됩니다. 그래서 활동을 해요. 김풋이라고 하는 사람이신데 그 사진 3도 정도의 화상까지 입었던 그 어린 소녀, 그 어린 소녀가 울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에게는 소망이 있었을까요? 내가 내일은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 다음에 유엔에 가서 일을 할 거야. 그 꿈 가지고 그 달려 나왔을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놀랬고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찍었던 그 사진이 퓰리처상을 받게 된 거죠.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지금 이사야가 이 루힛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있는 그 모압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모압이 멸망하는 것, 패망하는 것을 놓고 또다시 울고 있고 또다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5절 끝에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는다. 나라가 망했다고 울부짖는 거예요. 고종 황제가 을사조약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던 그날, 망국의 날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시간차를 두고 들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들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선교를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됐잖아요. 해방이 됐는데도 북한에 예를 들면 묘향산같이 깊은 산골짜기 동굴에서 나라를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그 사람들이 해방이 된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선의 독립을 허락해 주세요.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은 그런 소망조차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패망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우는 거죠. 그 모습을 이사야가 보고 또다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하나가 더 있다면 이사야가 안타까워하는 모습은 뭔가면 그 나라가 그냥 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황폐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파한다 그랬어요. 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여기서 니무림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이 니무림은 어느 곳인가 하면 사해 동쪽 변에 남동쪽 변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이 오아시스는 모압 사람들에게 거의 생명의 근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니무림 오아시스가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편안하게 마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정확한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desolation이에요. desolation은 뭐냐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라도 그냥 보통 마른 게 아니라 그냥 쫙쫙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말라버린다. 풀이 시들어져서 청청한 거 푸른색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나라가 망하면 다른 나라가 와서 다른 정부가 오고 다른 정권이 와서 다스리면 그래도 먹을 것은 남아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은 갖잖아요. 그것까지도 없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거예요. 모압은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나라가 땅이 황폐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7절에 시작하기를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넌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버드나무 시내를 건넌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다시 지도를 보진 않겠지만 여러분 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밑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모압에서 에돔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와디엘 헤사라고 하는 시내를 건너야 돼요. 그 시내가 버드나무 시내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짐 다 싸다 짊어지고 그리고 피난을 가는 거예요.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압의 상태.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다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에 와서 피난 온 사람들, 모압으로 피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까지 사자를 또 보낼 것이다. 끝까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서론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기 에글라임과 그 부엘엘림이 나오잖아요. 에글라임은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면 에글라임은 최북단의 도시예요. 부엘엘림은 최남단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 곡성이 들리는데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국 방방곡곡이 전국이 통곡의 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곡의 바다가 되는 것이 그 다음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강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바다가 될 것이다. 핏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누구를 향한 경고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똑같이 경고했던 것처럼 모압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울 수밖에 없는,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도전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마음, 이사야의 안타까워하는 마음,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가끔씩 받는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녀석이 있어요. 그는 이제 자녀들 이야기를 하겠죠. 누구누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요. 근데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솔직하게 물어요. 정말 안타까우십니까? 이사야는 모압이 저렇게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부르짖는도다.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마만큼 안타까우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내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가족을 바라보면서 갈기갈기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지주 와서 저렇게 사는데 뭐 그러다가 말겠지 뭐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실래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가 볼까요? 이게 교회의 사명을 깨우치는 도전의 이야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교회 오세요, 떡 줄게요,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품어 안아야 되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가르쳐야 되고, 그러나 사람은 품어 안아줘야 되는데, 내가 가서 말로는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다못해 병물 하나라도 전달을 해주면서 안타까워해야죠.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인애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그는 은혜로우시며,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재앙을 안 내리고 마음 바꾸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인애의 마음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잘 먹고 우리끼리만 예배 잘 드리고 우리끼리만 아름다운 곳에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집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을 향한 안타까움, 울부짖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울부짖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